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몇 주 전에 아마 이사야가 성전에 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환상을 본 그 사건이 의미한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지요. 그분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리고 그 주위의 스랍들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면서 그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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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창화하며 노래하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소리로 인해서 그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사야는 이런 사실을 목도하고 자신의 죄의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죄를 결코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마치 핵폭발이 일어나면 그 열과 빛으로 인해서 눈이 실명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범죄한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면 그 인생은 그 즉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였고 이런 인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보고 난 다음 화로 다나여 망하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나는 이제 죽었다 라고 되뇌었던 것입니다. 2주 전에 베링해에서 우리나라 배가 침몰을 했죠. 그때 선장이 자신의 친구인지 아니면 동료인지 무전 교신을 하면서 이제 나는 배와 함께 죽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치 그처럼 이사야가 바로 그 순간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사야는 되뇌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이런 독특한 경험을 하게 하셨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앞에서 자신의 죄 실상을 낱낱이 보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 절망의 공포를 경험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그 결정적 선을 듣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특별한 일에 이사야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실 때에는 우선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순복하는 일,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일은 결코 같은 문제가 아닌 분명히 다른 문제지요. 만약에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과 소명을 받는 일을 하나로 묶어버리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신자는 다 목사와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과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는 이 특별한 일을 하나로 묶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소명은 대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게 되지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말씀을 듣게 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는 하나님의 탄식조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이 음성에 대해서 이사야가 반응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화로도 안 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절망과 공포심에 시달렸던 이사야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제는 담대하게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사야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천사가 제단에 핀 수초로 이사야의 그 부정한 입술을 깨끗이 하시는 그 일들을 이사야에게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는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면 진정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핑계를 대지 않고 즉시 응답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 좋은 예가 엘리사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어떤 모습을 드러내었습니까? 각종 핑계를 대지요. 밭도 사야 되고 논농사도 지어야 되고 이런저런 핑계를 들이대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역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일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을 보면 누가 봉사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세례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이야기죠. 저희 교회는 교인규약에 보태어 주일 낮밤 예배, 공예배 참여하는 자가 사실은 봉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답답함이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내가 과연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과연 못난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설사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심각한 이해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대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때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근본적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다루게 되고 혹시나 내 말과 은행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이유가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므로 항상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고 이런 자들의 모임 안에서 진정한 봉사, 헌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고 때로는 주방에서 큰 소리가 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면 그것은 그분이 갖고 있는 특별한 캐릭터나 아니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죄삼의 은혜 안에서 우리 영혼이 겸손치 못한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삼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전에는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그 이사야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의 삶을 잘 지켜보시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지요. 삭개오 같은 사람, 자신이 벌었던 모든 수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사도바울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 회심하고 난 다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한평생 자신의 몸을 관제로 드리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성경인물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를 작시한 존 뉴턴. 잘 아시죠?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되고 난 다음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과연 세상에 어떤 것이 사람을 이토록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와 철학이 사람을 이처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과 명예가 사람을 이토록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 바뀌지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만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완전히 새롭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근본적 갱신이고 이것은 새 창조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의 인격의 핵심인 영혼 안에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늘 죄성을 따라 본성을 따라 환경과 여건을 따라 사람의 체면과 위선을 따라 아니면 물질적 유익을 따라 그것이 내 삶을 드라이브해 나가는 동인이 되었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얼마나 의미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을 의연하게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획기적 변화만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양산해내는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지 내가 한번 마음을 새롭게 다진다고 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획책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소명사건이 가져주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데는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그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실 때는 단순히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하는 데만 만족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당돌하긴 하지만 새가족 정교를 할 때마다 묻습니다. 왜 사십니까? 무슨 목적으로 사십니까? 무엇이 성도님의 삶의 유일한 기쁨이요 즐거움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정말 회심한 사람이요 중생한 사람이요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의 죄 심각성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참으로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자식이 잘 되는 것, 이 세상에서 무병장수하는 것, 이런 것들과 같은 이 땅에 속한 것을 적어도 삶의 목적으로 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최대 삶의 목표예요. 자식 한번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이런 게 삶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부지런히 뼈 빠지게 벌어서 은퇴했을 때 좀 걱정 없이 평안히 사는 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계시다면 저는 분명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러면 당신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혹시 물을 수 있겠죠. 제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증가하고 높이는 일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 일이 제 삶의 목표예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이 땅에 참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결코 세상에 짓밟히는 그런 교회가 아님을 저는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그것이 제 삶의 목표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체적으로 받았던 소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9절, 10절에 나타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라. 마음이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맡겨주신 소명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무지 속에 내팽개치라는 거예요. 영적 무지에 빠지도록 하라. 내버려 두라는 말씀입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11절의 예를 보시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작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맡기시는 소명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이제 앞으로 심판이 닥칠 것이니 심판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맡기시는 것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소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지금 주시는 소명은 어떤 소명입니까? 이들이 네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할까 두렵다. 내가 지금 정해놓은 것은 심판인데 이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내 심판 계획이 차질을 빚을까 내가 두렵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이 아무리 잘못해도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소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에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널리 용서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당혹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소명은 그들의 영적 감각을 둔하게 해서 그들로 회개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사야의 경험을 통해서 신자는 자신의 죄인됨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왜 죄인됨을 깨달아야 되지요? 제가 새고자 성경부를 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심케 하신 은혜를 먼저 베푸실 때 죄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신다는 것을 제가 늘 강조합니다. 삭개오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를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찔리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사야는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전에 그 전에 이미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자신의 죄를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제단에 핀 수초로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고 입술에 갖다 대고 그리고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다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 대개 하나님의 소명은 이런 것이었을 것이다. 이런 것일 것이다라고 짐작을 했겠죠. 어떤 소명일까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전통적 임무를 생각하고서 어떻게 반응했던 거예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소명, 그 임무,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눈을 감기게, 귀를 막히게, 그리고 그 마음을 어둡게 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해력을 의지하지 않고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격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격의 중심인 마음을 어둡게 하라고 하였으니 과연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데 과연 심판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죄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돌이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죄인이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보다 더 큰 저주와 심판은 없어요. 내버려두는 것, 영적 무지 상태, 맹목의 상태 내버려두는 것보다 더 큰 저주와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요업처럼 고난을 겪고 이런저런 평지풍파를 겪어야만 사실은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그런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편과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바대로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저주와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회개하여 돌이켜야 될 죄인들을 헤아리지 아니하시고 왜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막히게 하고 또 마음을 어둡게 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는 9절과 10절에서 나오는 이 백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대개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장 3절로 가보시면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 백성이라는 말을 어떻게 바꾸었지요? 이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제가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오늘 낯설교 때 신명기 9장 12절에서도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모세한테 너희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사야로 하여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길을 막히게 하고 또 눈이 감기게 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오늘 저는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이 이사야에서 말씀을 인용하는 복음서의 두 본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다 찾아 읽지는 않고 그 내용을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3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제 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였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께서 하신 대답이 나타나지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더 넉넉히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고 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1장 12장을 살펴보시면 예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을 알 수 있죠. 그 많은 권능을 행하신 동네가 고라신과 벳세다였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은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 이런 획기적인 이적들을 바라보면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은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단순히 그분이 초능력자임을 나타내는 자신이 얼마나 큰 능을 행하는 그런 존재인지를 과시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임을 드러내는 수단이고 이런 사실을 확인했던 니고데모는 밤중에 주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수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또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오히려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정도로 너희들의 심판이 극심할 것이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 그리고 남방 유황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이처럼 메시아 되심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인용되는 또 한 곳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이하를 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인용되는 또 한 곳은 바로 요한복음 12장인데 요한복음은 흔히 신학자들이 표적의 책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이적을 행했죠. 그런데 이처럼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역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언약의 중보자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했지만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야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하였더라. 그러면서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이적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께서 공생애 기간을 사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지 사도 요한은 만약에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을 책으로 낱낱이 다 기록을 했다면 이 세상이라도 책을 둘 정도로 책을 두기가 부족할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신지 몰라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약 예언에서 그토록 강조한 메시아로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럼 믿지 못했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우리한테 반문하지요? 당신 봤냐고. 아니 지옥과 천국 당신 보고 지금 나한테 이런 이야기하느냐고. 그렇게 힐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번 증거를 대보라 그래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정말 증거를 제시하면 믿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상호 신뢰감이 형성되지 아니한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죠. 그러니까 근본적 지식에 대한 이해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믿음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각종 다양한 말씀으로 증거를 제시해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설명의 부족이거나 복음의 균형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믿지 않습니까? 믿기로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무리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도 그들은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확고한 증거를 제시해도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런 면에서 사실을 말한다면 믿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믿지 않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다양한 증거를 들이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했는가? 뭐 제일 간단한 대답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불신앙. 자, 근데 요한복음 12장 41절 이하를 보시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대개 복음서에서 그리고 서신서에서 주라는 단어는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가 봤던 이 환상은 이사야 당대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실 영광, 이 복음의 영광을 사실은 증거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사야가 경험했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스랍들이 서로 창하면서 노래했던 이것은 복음의 영광을 사실은 드러내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눈을 감기게, 귀를 막히게, 그리고 마음을 어둡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사야 당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기보다 예수께서 전한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었기에 마태와 요한이 그 말씀을 7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 똑같은 말씀을 그 시대에 적용하면서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이 믿지 못한 원인이 그 근본적 원인이 누구에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더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까지도 하십니까? 바른 복음을 믿지 못하기도 하시지만 거짓 것을 믿게 하시기도 합니다. 대선일과 후서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대선일과 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2장 9절 이하를 같이 한번 12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그래요.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그 헛되고 가치 없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온갖 이단 사슬에 농락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신앙에 내버려 두시기 때문이죠.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이 무지와 불신앙을 극복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믿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어둠, 인간의 안매, 인간의 완악한 경향의 책임은 인간 자신이, 인간 스스로가 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모든 만사의 제1 원인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믿게 되는 일에 믿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게 하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생각하고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불평을 제기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불평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 하나님 제가 이처럼 믿지 않고 제가 이처럼 지지부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믿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영적 감각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 편에서 믿으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실제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변명이 어떻게 보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진정한 의도를 알지 못한 궤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 믿을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 믿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의도는 그러니 주님 저로 믿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강구하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옳구나 내가 믿지 않는 것은 당신 탓입니다. 이렇게 핑계대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믿게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의 기초에서 완전히 절망하여 포기하도록 하시는데 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믿지 않고 다 절망하여 다 뒤로 넘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왜 선지자를 보내고 아들까지 보내겠습니까? 그냥 그야말로 우리가 사는 대로는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선자를 보내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까지 보내었습니다. 이런 비유가 마태복음 후반부에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비록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음에 대한 매서운 심판을 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겁주는 게 아니죠.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궁극적 이유는 절망하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때로 엄마가 화가 났을 때, 응? 밥 먹지 마! 그러기도 하고, 학교 가지 마! 뭐 그러기도 하고, 좀 더 악독한 엄마는 나가!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 말을 하는 진정한 의도를 아셔야 돼요. 진짜 집에서 나가라고, 나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응? 그 의도를 아셔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자기 불신앙을 정당해서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최종적 작정과 예정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물론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답안지를 보고 질문에 답을 쓰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는 시험을 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 믿을 수 있다는 근거로 자신의 불신앙을 정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죠. 이사야 1장이 증거하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죄악의 길을 따라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되 얼마나 그들이 완고하고 고집이 세었는지 하나님께서 징계 채찍으로 그를 때리셨는데 이사야 1장이 뭐라고 말하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얻어 터져서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할 줄 모르고 끝까지 고집을 하게 되자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떤 조처를 취하신 것이죠?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심판 메시지죠. 이런 사실을 이사야는 잘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심판과 저주인지를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애초로 마음에 주님 이런 일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 있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겠습니까? 라고 여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과 실망을 했는지, 충격을 받고 실망을 했는지요. 그러자 주님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읍들은 황폐하며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가 전폐하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이방 땅으로 축출당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철저한 심판을 당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 맹목의 상태 내버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무수한 증거를 보여주고 귀가 따갑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자들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앉아있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는 결코 믿을 수 없는데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희망도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로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나무를 베잖아요? 나무를 싹 베면 나무가 넘어가고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대적인 심판을 행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빼앗아가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나무가 잘리긴 하지만 밑둥에서 새싹이 다시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속한 남은 자들, 즉 새 이스라엘을 반드시 남겨두시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통과한 자들이죠. 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림을 겪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소유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씨를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치 양날을 가진 검과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스라엘을 마침내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완전히 이 두 개가 심판과 구원이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을 수행하시는 궁극적 목적은 바로 구원과 회복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구원과 회복이에요.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로 다 쓸어버렸죠. 그런데 완전히 다 쓸어버리지 않고 노아를 남겨두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주셨던 소명,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이 소명은 단순히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거나 혹은 완전히 멸하시기 위한 이 일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진노하시는지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깨닫고 영혼의 눈을 열어서 마땅히 보아야 될 것들을 보고 마땅히 들어야 될 것들을 듣고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심판 메시지를 주신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도록 하신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는 그냥 뭐 교회 안에 뭐 그런 사람이 있고 뭐 보편적으로 뭐 다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아주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이거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오랫동안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교회 안에 지내면서도 성화와 성숙의 진보를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지 못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그저 그냥 대충 이렇게 지내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영적 맹목의 상태에 그냥 고정시켜 두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그 내용을 따라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뜻을 잘 헤아려서 환경과 형편에 핑계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에서 주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시고 내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사면을 베풀어주신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의도와 목적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각성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만 이해하는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내 영혼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현격한 삶의 자세와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서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는지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드러내어 이 땅 가운데 어떤 증거를 내가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신자의 실존 삶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실제하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안한 중에 주께서 우리로 이런 교회 안에서 바른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안주하고 그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신들의 영혼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지 않게 하시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주의 말씀에 비추어 잘 파악하여 참으로 끝까지 완고하여 이런 심판의 자리에 처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질 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어 회개케 하며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 놀라운 회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리하여 삭개오가 보여줬던 것처럼 또한 사도바리 보여줬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죄사면을 베푸신 그 의도와 목적을 헤아려 남은 여생 오히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인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군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